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주님이 이루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10절 1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 언제 가득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상징이며 성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성전 안 지성소에 모셔놓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나 언약궤 그 자체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영광이 임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뜻입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 어떠한 화려함과 거룩함 때문에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승인하거나 허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쪽으로 스펙이 모자라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뒤처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가, 그것이 그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모든 시각과 가치관이 우리 속에 어떻게 누적되어 있고 축적되어 있는가 하면은 크기와 높고 낮음,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얼마나 화려하냐 초라하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전부 이러한 기준으로 잣대를 우린 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가, 그것이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가, 그것이 진짜 가치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생생한 임재는 손댈 수 없거나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세리와 죄인, 귀신 들린 사람이나 피부병 있는 사람도 다가가서 손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는 금 같은 금그릇 같은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볼품없고 나약한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질그릇 같은 내 존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롭고 가치가 있는 금그릇 같은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운이 잠든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은 그 모든 피곤함을 뿌리치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의자의 한쪽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흡족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체가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통치가들은 자기 재임 기간에 어떠한 실적과 흔적을 남기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사실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역대의 통치자들은 어떠한 건축물들을 참 많이 남기곤 했습니다. 그러한 신뢰는 고대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고 성경에도 그러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평안의 시기가 찾아오자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이런 참 평정의 시기를 맞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해서 그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은 참 기특한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거절하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거꾸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참 인간은 참 고집스럽습니다. 포기를 하지 못하고 내 때에 이루지 못하면 아들 때 하면 되지 하고 건축에 필요한 재료와 재화를 모읍니다. 결국 순서에 따라서가 아닌 건너뛰어서 솔로몬 왕이 앉히게 되고 솔로몬은 숙청 작업을 통해서 왕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버지 때 이루지 못했던 그 과업을 이음으로써 내가 왕위에 앉은 어떤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솔로몬은 공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을 이길 부모는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결국은 이것을 승낙과 계획을 하신 것이 아니라 허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승낙과 허용은요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원래 왕 제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아, 우리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보이는 왕정 제도가 있으면 나라가 좀 더 강력해져서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을 것 아니냐? 자기들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 줄 깨닫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건 아니다. 참 왕인 내가 있는데 무슨 보이는 왕이 따로 필요하겠느냐? 그런데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 제도를 허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낸 제도가 아니에요. 허용을 할 때는 조건절로 단서 조항을 붙였어요. 내가 허용을 하지만은 그 왕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압제할 것이고 부려먹을 것이고 너희들은 그 왕권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왜 그러면 허용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자신에게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손대보지 않고는 포기를 하지 못해요. 앗뜨고 한번 해보지 않고는 포기가 안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뭘 깨닫게 하려고 의도하셨을까요? 아, 왕 제도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 것입니다. 아, 이게 아닌데. 아, 우리가 바랬고 우리가 꿈꿨던 왕은 이런 왕이 아닌데. 진짜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우리가 정말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왕은 없을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브이딘 진정한 왕에 대한 열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실패를 다 내다보시면서 그 한계를 각인시키고 진정한 왕을 바라보게 만드는 의도를 허용 속에 담겨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승낙한 것이 아니라 허용할 때는 내가 거주할 거처를 만들겠다고? 그러면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공간을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만 붙박이로 계셨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바람처럼 자유로운 분이신 것을 공간을 만들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실히 깨닫게 되고, 아, 공간은 하나님은 공간에 가두어 지시는 분이 아니구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이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뭐라고 연설합니까? 그 연설 내용이 1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시작.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될 것이다. 이 말은요, 그 성전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영원했습니까? 아니죠. 수없이 훼파되고 침략당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열망을 갖도록 만들었는데, 아, 참된 성전은 무엇일까? 그래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점점 화려함을 더해가는데 문제는 속은 비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는요, 그 안에 언약궤도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온갖 여호와의 이름으로 종교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졌어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온 백성들이 피땀 흘려서 만든 성전을 다 훼파하고 금으로 입힌 모든 것들을 다 벗겨갑니다. 그리고 창고에 들였던 금은 기구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모독의 역사가 더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3절인데 지금 이 말씀은요, 예배를 드리러 예배자들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벌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여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전 문에, 문 앞에 보내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로 임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예배 형식을 어떻게 하는지, 예배 드리는 장소는 어떤지 전혀 언급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관된 관심은요, 예배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 길은 예배자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방식은 가치관을 담고 있어요. 또한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이곳에 살지 못하게 하고 너희를 떠나 보낼 것이다라는 암시를 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4절. 4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거처로 삼으시고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이야말로 확실하게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단정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왜 거짓말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오늘 본문 말씀 8절. 이유가 이유가 5절부터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4장. 아까 에레미야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분, 예배자인 우리의 삶의 방식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웃들에게 정의롭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에레미야가 아니라 열왕기상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며 도둑질을 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우상에게 분향하고 하다못해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놓고 섬겼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예배의 형식이나 공간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예배자에게 관심을 두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비둘기 파는 상을 엎으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구약성경은 어떻게 막을 내립니까? 마지막 구약성경인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뛰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결코 삶이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성전문이 닫히고 이렇게 구약성경이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지은 이스라엘 성전 역사의 결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죠. 참된 성전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의 연설인데요. 본문에서는 봉헌식에 대한 성대한 잔치처럼 치러졌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조그만 집을 지어도 감격스러운데 말이죠. 그런데 이 연설 속에서 나타난 솔로몬의 자의식이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요, 내가입니다. 내가. 한번 다시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들어가서 8장 13절. 자, 8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신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여러분, 네, 여기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건축한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그 처소가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요, 다윗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거부하신 개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진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예배 장소를 자신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국한시키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만약 예배 장소를 모든 곳이 아닌 한 곳에 국한시킨다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존재해온 다른 예배의 장소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다양한 예배 장소들의 존재와 보편성이 있는데 솔로몬은 자기가 지은 성전의 독점적 정당성을 선포하면서 서로 대립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유대인인 당신들은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그리심산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은 대답은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 자,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너는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아버지 다윗 때 이야기를 솔로몬의 연설 중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네 몸에서 날 네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뭐 1차적으로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솔로몬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기란 뜻이에요. 나란 뜻입니다. 자기가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착각하면은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여러분, 다윗 아버지 때의 그 계시는 사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네 몸에서 날 씨라고 할 때의 그 씨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보이는 건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20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 읽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또 내가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21절 내가 또 나옵니다. 내가 이것이 오늘 연설의 주제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를 주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